이 시간 받으시기 전에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복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력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기쁨을 가져두는지 함께 주의 말씀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 귀한 계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감없이 드러내으셔서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확신과 지식과 이로 인한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들에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시고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을 아는 이성을 가지기 전까지 주께서 그들의 영적 정서를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심이 더럽혀진 인간이 때로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왕과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하여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서 자신이 신으로부터 엄중한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각과 이런 깨달음이 있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범죄한 이후에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아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이유절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왜 이유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앞에 있는 내용, 자연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3장 8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프랑스 리옹 지방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음유 시인을 만나게 되고 그 당시 카톨릭의 성인이었던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고 자기 삶의 자세와 태도와 방식에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피터 왈도가 한 성직자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성직자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네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따르라고 명령하자 피터 왈도가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인에게는 평생 살 수 있는 재산을 주고 두 딸들은 수도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은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된 복음서와 교리서를 읽을 수 없었던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그 재산의 일부를 복음서를 번역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맨발로 동냥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이 프랑스 위그노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터 왈도파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종교경찰에 쫓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나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었는데 종교경찰이 이 왈도파에 속한 사람을 쫓아가다가 얼음이 깨어져서 얼음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망가던 왈도파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종교경찰을 건져주었고 건진받은 종교경찰은 이 피터 왈도파에 속한 사람을 종교재판에 해부해서 결국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본성상 이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수준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처럼 인생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본문 18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인인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언급하지 않지만 2장 21절에서 고난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죽음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언급하고 승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전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자의 삶이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으나 문자적으로는 데려온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목자가 찾아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색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나 저의 생에나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연사로 죽을지 아니면 췌장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지 아니면 사고사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 갑자기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서 순교를 당해서 죽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분의 존전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되고 물론 영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죠. 그러나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그분의 우편에서 그분 앞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죽음과 부활만을 언급하지 않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또한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옥 강화의 근거 구절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여있는 선조 림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께서 가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들에게 그의 승리를 보이기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인데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이 멎어진 이후에 즉 죽음 이후에 그때부터 부활할 때까지 제자들의 눈에 나타나기는 했지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그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지옥에 가가지고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사실은 사도신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 일은 예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4문, 여러분들 시편 찬송가 뒤에 399쪽을 한번 펴보세요. 399쪽에 44문에 이런 질문이 나타나고 있죠. 음부에 내려가였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답이 나타나죠.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였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그 다음에 뭘 겪었어요?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 역시 기독교 강요 2권 16장 10절에서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이 일은 육체의 죽음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에 음부에 내려가고 난 다음에 육체 죽음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신 그 일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일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 죽음 이전에 예수께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시체에다가 뭐 정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다가 오물을 뿌리고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여튼 뭐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뭐 라인강에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종교학자들이 그렇게 능지처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혼에게 무슨 해를 가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예수께서 죽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서 뭐 어떤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칼뱅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독교양요 2권 16장 10절 여러분 라틴어 역본 가지고 계시죠? 몇몇 분들은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옥의 군대와 영원한 죽음의 공포를 상대로 마치 손을 내밀어 삿발을 잡듯이 씨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의 순서를 문제 삼아서 이런 해석을 거부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신 이런 셈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문맥이 말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한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똑같이 살인하고 똑같이 강도짓을 했던 두 사람이 달리셨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욕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을 들기 시작해요. 왜? 사실은 죽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질 밑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야말로 계급품을 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못 살아낸 삶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미력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여 주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어떻게 지옥으로 내려갑니까? 앞뒤가 안 맞죠. 칼뱅도 이런 반문을 무가치하고 우스꽝스러운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순서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일어난 일을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에서 육체가 살아있는 그 동안 음부의 군대와 백병전을 치렀다고 칼빈은 그렇게 잘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죠. 그걸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미 그분이 지옥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내려갔다기보다 그 지옥의 모든 고통과 어림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뭘 못 이룬 게 있어가지고 죽고 난 다음에 또 영으로 또 지옥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따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이 고백의 내용을 사도신경에서 빼버리긴 했지만 사실은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 이 부분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뭐 이런 조직신학의 내용을 뭐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빌헬무스 아 브라켈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예배라는 책에서도 언급한 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면 이상한 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뭘 지금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순서를 좀 따라가 보면 본문의 문맥을 따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이 말씀은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8절에 죽음이 언급되고 22절에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이 말씀, 옥을 지옥으로 보게 되고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이 말은 본래 그냥 간다는 뜻이에요. 내려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라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굳이 내려가서 이렇게 지옥으로 내려가서라고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 승천, 승귀 이 과정 안에서 일하는 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이미 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뭐가 미진한 게 있어서 또다시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거나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루신 승리를 선포했다. 선포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천사들에게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영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에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도 참 어렵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 이런 해석도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절에 보니까 그들은이라고 말하면서 그 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따르면 타락한 천사로 보기가 좀 어렵고 노아의 날에 순종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이 논란이 되고 많은 분들이 뭐 논문도 쓰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참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저는 이 정도로 19절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드리고 본문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만큼 구원하는 표로서의 세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은 그래놓고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때라는 뜻인데 그리고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한 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이 사건이 실제로 뭔가 가르치고 있는 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 각주 2번 그 개역 개정반성에 보니까 실체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비의 원리를 따라서 어떤 사물과 사실 사이에는 유사성과 대조성의 원리를 따라서 지금 뭔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성경의 흐름을 잘 보세요. 원래 물은 심판의 수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생명을 풍성케 하고 유지하게 하는 필수 수단이에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조카 롯이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눈으로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하라 그래요. 요단들을 보니까 아 여기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자가 요단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수단인 물로 사람을 죽이신 거예요. 물이 사람을 죽이는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 물로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로 심판받던 도중에 노아는 방주를 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물이 물 때문에 방주가 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라산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고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죽음의 물을 걷는 것으로서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새 사람이 된 상징과 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을 이처럼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방주, 이것을 현재 교회가 받는 세례와 구원의 구원이라는 실체를 예표하는 수단으로 지금 그림자 모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노아 시대의 방주와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구원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노아 시대를 거론한 것은 뿐만 아니라 베드로 당시의 상황과 노아 시대와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랬다가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망시켰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사조와 경향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노아 시대에 일어난 그 일은 단지 하나의 사건 정도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건을, 또 다른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심판의 수단인 물이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21절에 뭐라 그러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노아는 심판의 상징인 물을 통과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통과했지만 그들을 따르는 애굽 군대처럼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은 비록 물은 심판의 표시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표라고 말해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식이 뭔가?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보통 약식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 강가나 바다에 가서 사람을 정말 물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사람을 물에 집어넣는 것은 어떤 행위죠? 심판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꺼내는 것은 뭐죠?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죄범한 인생은 죽음으로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분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서 어떤 확신의 근거를 찾아보세요. 자신이 없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내 대신이 되어오셨다.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내 대신 지옥인 걸 다 받아주셨다.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은 더 이상 심판의 징표가 아닌 구원의 표가 되었고, 이런 원리에 따라 사도 베드로는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 기독교에는 세례 때 물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21절에서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사건, 이 의식 자체를 자칫 잘못하면 육신의 더러움을 씻기는 수단으로 오해할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뭘 했습니까? 흔히 뭐 세족식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 어떤 특별한 예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죠. 그때 육신의 더러움을 씻어준 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발만 아니라 몸도 씻어달라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 오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물은 우리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고행, 금욕, 참선, 자학, 자기학대 그것으로 여러분들 영혼의 괴로움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씻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오직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딱 와닿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양심, 나의 의식과 나의 자각을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죄시심을 받게 될 때 그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적어도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게 그딴 양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한다, 간청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마지막 수단을 여러분들에게 줬는데 그 마지막 수단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수단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배를 보내는데 그 배를 자신을 헤아리는 배인 줄 알고 불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그래야요 유대인들이 양심이 찔러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복음의 칼날에 그들의 영혼이 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심이 찔리면 찌르면 피에 달아나요. 일반적으로 죄를 추궁하면요 순순히 죄를 자백하지 않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항변을 해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죽여라 그런 사람은 없지요. 다 괜찮을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죄 누구나 안 짓나. 다 짓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위하기도 합니다. 자기 최면으로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칼에 찔림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이런 식으로 자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잠자는 양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칼날에 찔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양심을 갖고 있다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회심 준비론이라는 그 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녀로 역사하시면 자신의 영혼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그릇을 붙들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거라는 이 말은 복음의 칼에 찔린 사람의 반응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각각 예수로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주석으로 삼으면 오늘 본문에 이는 육체에 도른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선과 악, 옳고 그른 것을 두고 판단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따르게 하는 심적 기능을 가리킵니다. 그걸 가리켜 양심이라고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물론 본문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도스, 아가데스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원래 우리말에 양심이라고 할 때 양자가 무슨 양자죠? 어질 양자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그야말로 역전앞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본래 양심이라는 이 말 순에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순이라는 말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분모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이나 도덕, 옳고 그름에 대한 생리적 지식을 우리는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나? 어떻게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심은 부패 정도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고 아예 완전히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프로파일러들 동원시켜가지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피를 채워주고 담배 한 개피도 주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살 달래면 어떻게 되죠? 다는 아니겠지만 본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바로 양심의 기능이에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본래 이 양심은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양심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내 스스로 내 양심의 자책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만 영혼의 힘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겨왔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섬기면 죄책감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느냐? 그러지 않죠. 우리 안에 여전히 거리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내 양심의 고통, 지옥의 고통, 모든 어려움들을 이미 다 담당하셨다. 따라서 나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화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나를 더 낮추셔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정서를, 이런 마음의 양심의 날카로운 정서를 주신 것이지, 그 죄책감과 공포감에 깊이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칼날을 그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라 그랬습니다. 칼뱅은 세례를 의심을 내쫓는 방패라고 말을 했고, 루터는 자신의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성례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데 세례받았으니까 아무 일 없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음으로 저희들을 설득하셨고 그것을 진실한 사실로, 확실한 사실로 인치는 표시로 세례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아라산에 머물 때까지 떠 있으면서 결국은 아라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가였죠. 우리도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아가기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주신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선한 양심의 기능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공감, 죄책감, 어려움들 겪을 때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아닌가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수평적 관계 안에서도 저분이 과연 나와 똑같은 사람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터 왈도고 왈도파에 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가정이 있고 입교를 하는 우리 형제가 있는데, 두 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사랑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 주의 말씀이 주는 권면과 경책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스스로 인간의 양심의 파고를 어떻게 잔잔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그 어떤 도덕윤리적인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책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만을 믿음으로 받게 될 때 내 영혼의 힘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